사도행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욱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또한 그들은 떡을 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 그들에게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때로 그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칭찬입니다.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며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충격과 도전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이 두려움과 칭찬 이 두 가지 반응을 세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통로로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이런 두려움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 된 모습을 세상 속에 보였을 때 그 공동체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두려움과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성육신으로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령 안에 나타났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 여러 성전의 문 가운데 특별히 아름답게 치장된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처럼 불려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유대인들의 사회적 습관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 받았지만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로부터 도피하거나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의 습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러한 신앙, 습관, 사회적 습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기도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이는 40세 정도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일 그 문 앞에 데려다 앉혀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이죠. 그 문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일컬었지만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구걸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데려다 놓은 것, 그것은 또한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날마다 그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도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언젠가 이 사람을 만난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늘 지나쳤던 어느 순간 또 늘 만났던 누군가가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의 많은 고백을 보면, 그런 신앙 간증을 보면 자연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구름,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잎새,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예전과 다른, 저 해를 바라보고도 다르게 보이고. 왜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그 내면 안에 임하실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자연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시편을 보면 자연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편의 여러 고백들이 이해가 되고 마음 깊이 공감이 된다면 성령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상 지나쳤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 늘 지나쳤지만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쳤던 어느 한 순간을 주목하게 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인도하심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중요한 팀 리더십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요한은 매우 섬세합니다. 매우 친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늘 의지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시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깊죠. 영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실 좀 투박합니다. 또 때로는 거칩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끄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조합입니다.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전혀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스타일, 선호도가 다 녹아들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걸을 통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에게 우리를 좀 보시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 그저 작은 돈이나 물질을 돕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또 도움을 받는 이 사람도 굳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면서까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대개 고개를 푹 숙이고 돕는 사람도 나를 좀 보시오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도움 주고받고 지나가는 겁니다. 굳이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보시오. 이 사람은 아마 무엇인가 도와주려구나 보다 불편하지만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한 말이죠. 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라고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없으면 왜 보라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왜 나를 보라 그래? 라는 그런 반발, 실망 일어났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보라 그랬을까요? 그가 물질적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으로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 보면 뭘 보여줄 건데?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보고를 원한 걸까요? 화려한 예배당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을 때 세상이 무엇을 보고 궁금해할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사람은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에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향하여 걸으라 말한 적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일인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는 서게 되고 또한 뛰게 되고 그런 놀라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빈손이었습니다. 그에게 줄 은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손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손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일들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그 예가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많은 은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로마 교황청에 가면 그 엄청난 규모의 이 예배당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많은 중세교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한때는 각 나라 유럽의 황제들이 교황이 관을 씌워줘야만 그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만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세상에 은근만이 아니라 권세도 가졌던 시대가 있었죠.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에 가장 재력이 많았던 교황 중에 한 사람이 인노첸시오 2세라는 분을 방문했을 때 일로 알려집니다.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네. 그처럼 많은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빈손으로도 세상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빈손일 때 예수의 이름이 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그 비밀을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목록들을 나열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만 서명하듯 붙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기 원하시는 일들, 또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하셨을 일들, 그분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며 그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해질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란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 속에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것을 과학이라는 이유로 발견해 나가죠. 그러나 사람들이 발견한 법칙보다 발견하지 못한 법칙이 훨씬 더 많은 것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지만 원인 없는 질병이 훨씬 더 많은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상관없이 직접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그 법 없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그 자연의 법칙을 충실히 지키어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 내가 위대하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할 때 때로 그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돈 한 푼을 기대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곧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내가 긴급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긴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깨달아도 고난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돈 한 푼을 구하며 생존을 위한 구걸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는데 그 걷는 것은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며 태어나면서부터 마비 상태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마비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마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인생, 때로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성전 문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상 이 사람이 장소를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 문화, 사회 여러 도움을 받지만 그 모든 도움이 과연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게 되며 사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므로 사망을 이기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교회에 출석할 때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올 수도 있어요. 외로워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또 해외 생활하면 외로워서 또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유학생들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람은 또 배우자를 좀 만나볼까, 다양한 이유로 오지만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이 사람에게서 걷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필요를 외면하고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빈손으로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뢰하고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임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